간혹 성경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곤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꿈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뭐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이 꿈을 또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이 꿈꾸는 자를 죽이라라고 그 신명기 13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 말은 뭐냐면 이 꿈을 꾸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렇게 예언하고 하는 그것을 지금 거짓 예언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간혹 굉장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죠. 요셉의 꿈, 다니엘의 꿈 해석, 이게 전부 꿈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나타내시고 또 환상 이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꿈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실 때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도 있을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어떤 계시를 받은 양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오직 우리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어떤 환상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 양 이렇게 성경 권위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내 개인적인 환상도 개인적인 꿈도 성경의 권위를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요셉의 꿈, 뭐 다니엘의 꿈 해석 이렇게 보면 하나님 또 그 꿈을 통해서 굉장히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줬어요. 그런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이 줄거리가 생각나지 않는 그 꿈이 있죠. 우리가 어떤 때는 생생하게 줄거리가 생각나지만 어떤 때는 도대체 내가 간밤에 무슨 막 엄청난 꿈을 꾼 것 같은데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그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제 아침에 살펴간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알지 못하는 꿈 하나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자기 상태, 자기 상황이 불안한 두려움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술객들과 박사들, 똑똑한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라. 아니,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아니야, 꿈을 알아맞혀봐. 꿈도 알아맞히지 못하는데 너희가 무슨 해석을 하겠느냐. 만약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와 함께 결국은 알아맞히지 못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살해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근위대장이 하나씩 하나씩 잡아들이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때의 그 말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근위대장이 이 똑똑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킬링필드 그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가 있었습니다. 이 그 정권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정권을 잡은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이 공부 조금 배우고 뭐 가진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또 똑똑한 사람, 공부한 사람은 다 죽여서 아주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했죠. 그래서 킬링필드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누가 똑똑한지 어쩐지를 모르니까 안경 쓴 사람, 안경 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다. 안경 쓴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기 혹시 안경 쓴 사람 있으면 아마 그때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안경 쓴 사람 다 죽었어요. 딱 손을 봐가지고 이게 손이 곱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다 죽일 만큼 이 똑똑한 사람 다 죽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딱 그런 왕이었습니다. 똑똑한 자 다 죽여라. 내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한, 꿈 하나 알아맞지 못한 자 쓸모없다. 다 죽여라.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해당되죠. 왜냐하면 똑똑한 자로 이 유다에서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3년 동안 교육받고 있는 유학 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똑똑한 층에 속한 거죠. 그래서 그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때 그 말입니다. 그때 14절 그때.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 굉장히 위급한 그때죠. 풍전등화 같은 그때입니다. 그때의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다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줬다. 사실은 알려줄 필요도 없죠. 그냥 왕의 명령대로 이 아리옥은 그냥 잡아서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아리옥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두 줄만 봐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리옥은 그냥 명령대로 잡아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리옥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이를 해서 다 이런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그때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다니엘은 이제 16절을 보니까 왕께 가서 말해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겠다. 내가 이 해석을 하겠다. 그러니 시간을 다오. 시간을 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왕의 명령이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 없다니까. 아리옥은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명철하고 똑똑한 말로 그렇게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설득을 하니까 지금 아리옥이 설득당하여서 그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잠시 어떤 모면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서 잠시 어떤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왜 시간을 벌었냐면 그 뒤에 18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뭐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기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살 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시간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위기에서 자신을 건지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또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중단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이 낫이 무뎌졌는데 낫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그랬어요. 농사 지을 때요. 예. 그래서 자 50분 일하고 10분 쉴 때 낫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나 쉬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일하겠다.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힘도 들고요. 그러니까 50분 일하고 10분 쉬면서 낫을 10분 쉬는 순간에 낫을 갈아야 된다. 이 낫을 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낫을 갈지 않고 자기 힘껏 자기 힘대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그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를 가는 것, 낫을 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막 우리 힘껏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잠시 하장기 기도라도 하장기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는 것이 나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는 리그에너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바빠서 기도 못해요. 나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아,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기도해야 되고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바쁘니까 기도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막 힘껏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니까 내가 기도하면 정말 그 바쁜 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도망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 어제 다니엘 기도에 그 강사님도 이야기했는데 사무엘상 23장 보면 막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아구 그 이제 그 어디죠? 예? 그 그에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블레셋에 이 침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저들을 건져내릴까? 그런데 하나님 건져내라. 그래서 막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건져냅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는 자기 처자식들이 잡혀가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잡혀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쫓아가리까? 아니 기도하고 말고 그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지금 처자식이 잡혀가는데 막 쫓아가서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다급한 순간에 내가 쫓아가리까? 쫓아가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중간에서 아말렉 처진 그 병든 병사를 만나게 하고 그의 안내를 받아서 곧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는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당연히 왕이 돼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느헤미야도요. 그 수상궁 술관원으로 있을 때 바벨론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에 자기 예루살렘 고향 성벽이 훼파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나를 총독으로 보내주셔서 라고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잠깐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해 주시고 총독으로 그를 보내서 성벽을 짓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 만약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왕이 허락했을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잠깐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17절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또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랬어요. 예, 그 세 친구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을 살려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자.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 두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신실한 친구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는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 긍휼을 구하며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모이면 모일수록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합의 힘이 있습니다. 모여서 하면 정말 이 강력한 줄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했어요. 삼겹절 세 사람이면 피할 수 없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나 한 사람이면 기도했다가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고 세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장기 하루 12시 1분 기도한 자, 짧은 기도지만 그때 우리 온 성도들이 딱 그 순간에 마음을 모으면요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장기 여러분 빠지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할 때 물론 집에서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보고 하면요 그냥 그 자세도 나오지 않지만 기도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서 같이 하십시오. 물론 피곤하죠. 새벽에 나오고 또 저녁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정하고 어떤 문제를 두고 만약 기도하려면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제 있다, 어렵다, 두렵다, 힘들다라고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정말 그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할 때에 더 강력한 역사가 있다니까요.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또 다릅니다. 함께 합심하여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또 그 불타오르는 장작불 같은 그런 모닥불 같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집에서는 그 뜻깊게 기도되지가 않죠. 물론 메시지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기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가 어떤 위기 속에서 이제 죽으면 죽으라 나아갈 때에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예, 이와 같이 우리 민족과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그 아하스로 왕이 이렇게 내밀어서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고 그 잔치를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다인이 죽을 날에 오히려 유다인이 대적자들을 죽이는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함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자, 13절은 열두 제자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지금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 2장에 성령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이 그런 역사를 나타낸다. 그래서 다니엘도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에게 그 상황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올 때도 있고 또는 예, 한참 후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지금 이때는 굉장히 위기 때잖아요. 다급한 때잖아요. 상황이 급박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친구들이 총각을 다투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 밤에 곧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급하면 다급하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세상이 들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는 어떻게 강을 내, 어떻게 그렇게 물을 내겠어라고 말할 정도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저히 안 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광야에 강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응답받고 나서 자 20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사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누가 이 사계절 옷을 입힐 수 있겠습니까? 저 나무들의 옷을 누가 입힐 수 있어요? 아무리 어떤 화가가 저 나무들의 옷을 색깔을 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사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에 보면 걸음더미에서 진토에서 올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또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지식을 주신도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니엘의 이 찬양처럼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사람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강하여도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다니엘이 왜 시간을 벌어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왜 친구들과 함께 상황을 마련해놓고 기도하자고 그랬을까요? 바로 길이 하나님께 있고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또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구하고 저녁에 구하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또 저녁인데 또 아침에 해야 돼? 아침에 또 저녁에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아침에 구하고 저녁에 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